네,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이때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나의 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기 위해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이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누가 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묻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시편 24편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가운데 행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 6절이 핵심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복을 받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에 대한 자격을 설명하면서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앞부분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라는 대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곧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그의 마음이 진실을 말하는 자. 둘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셋째,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넷째, 그의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다섯째, 그의 마음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1, 2, 3번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이며 4, 5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의 정직은 사람의 기준으로서의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밈은 완전한, 온전한, 결함 없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흠잡을 데가 아무데도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앞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바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삶은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역사하는 삶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이는 마음의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시편 19편 14절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니까 말로 내뱉지는 않았으니까 타협하며 마음속의 생각을 방치해 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우 떼들이 내 마음 성전에 자유롭게 들락거리며 온갖 쓰레기들을 뿌리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적인 씨가 계속 뿌려져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밭으로 예비되었던 마음밭이 가시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딱딱한 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의 쓰레기들을 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로 날마다 깨끗이 세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는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마음에만 머물던 것이 이제 혀로 올라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비방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며 낮은 평가를 하고 있던 중에 상황과 조건이 딱 들어맞게 되면 자연스레 혀로 그에 대해 허물을 말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하시면서 황금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두는 대접받고 싶습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받고 업신여김받고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해도 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대접하십시오. 먼저 존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삼키기 힘들어도 꿀꺽 삼키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평강이 그 배에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이 혀로, 말로 하던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요한복음 3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자연스레 빛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웃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자랑할 수 있는 일,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일, 목회자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일,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지금 그 일을 멈추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멈추시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 이은 대전제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자에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길,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그의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무리들을 멀리함으로써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복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선포하는 예수다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임이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판단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는 일로 가득하다면 그 모임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이 땅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 땅을 딛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서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길, 유일한 길이라 고백하며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 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의로운 법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삶이 곧 우리 생활 선교사님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흘리며 뿌린 씨앗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구원의 큰 그림, 경배와 추수의 기쁨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와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뒷부분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 가운데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터무니없는 높은 이자율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벨론에서는 33.3%가 요구되었고 아수르에서는 50%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책망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본인은 한 손가락으로도 지지 않는 짐을 이웃에게는 지우고 본인은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이웃의 목에 걸어버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이 발보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뭐라고 할 수 없고 발이 손보고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짐을 나눠질 때 킹덤 비전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짐을 기꺼이 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빈틈이 생겼을 때 기꺼이 그 빈틈을 메우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징징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이 작은 대가 지불을 엄청난 헌신이라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분들을 통해 공동체는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복이 흘러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그 복을 누리고 또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뇌물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악 지식의 열매를 먹은 자라 죄인들이라 끊임없이 이웃을 평가하고 재판합니다. 여러분 실제 재판장은 오히려 차분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재판장은 더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그와 같은 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의 기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평가 기준이 너무나도 느슨합니다. 다 이해가 되고 이유가 있고 대신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판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 죄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무죄의 이유가 99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시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사람이라면 충분히 넘어갔을 법한 단 한 가지 이유, 그것 때문에 엄격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내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따르고 취해야 할 나무는 오직 생명나무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과 또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듯 낭독했던 시입니다. 제사장이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물으면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2절에서 5절을 낭독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낭독할 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부족함을 느끼며 부끄러워하며 은혜를 구하며 낭독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편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전 입구에서 다시 돌아가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 받았기에 성전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여길수록 은혜에 빚진 마음은 희석되고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의무감만 가득한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은 사순절을 주셔서 매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결론은 시편 24편 5절에서의 6절의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곧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문을 감격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밟게 될 그날까지 시편 24편 7절에서의 10절 이 말씀을 힘차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머물 때에 우리의 연약과 죄악과 상함과 모든 아픔을 가져가 주시고 늘 새로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의롭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의로 된 것이냐,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당연히 된 것이냐 여기며 은혜에 빚진 마음 다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며 비판만 하고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의 자격, 이 자격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밟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부터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새 예루살렘 문이 활짝 열릴 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